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셀미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를 낱낱이 고발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로 언약을 배반한 것을 고발하시며 이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닥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찬란했던 에브라임의 모습과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에브라임은 주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씀하며 덧붙여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에브라임은 한때 강한 지도력과 권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가장 강력했고 주변 민족들과 남유다에게도 꽤나 두려움을 줄 만큼 위상이 높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말씀하십니까? 범죄함으로 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 위상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따라가야 할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몰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이 더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더 화려하고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봐야 이것은 은장색, 즉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덧붙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추어라. 즉 이 우상에 대해 더 경배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알 때문에 망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 또 충성하며 따라가는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숭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금방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안녕과 안전,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간 그들이 만날 것은 덧없는 허무함과 무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이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의 안녕과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4장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의 대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4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들을 이토록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애굽 노예 때에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당신을 나타내시며 그들과 특별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저 광야 마른 땅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냥 심판이 아니라 맹렬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암사자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답니다. 은혜를 잊고 배신한 대가는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공로로 착각하거나 그 축복이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은 풍요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은 이들이 패망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 백성들을 이끌어주셨지만 이들은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미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선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였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인간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라 번역된 사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자 사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원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스라엘은 기왕 하나님이 주신 인간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기대하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만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을 주신 하나님께서 진노로 왕을 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왕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단락인 12절에서 16절은 이제 이들에 대해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심판이 확실해졌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는 저장되었나니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봉해졌다가 심판의 날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나오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13절은 이것을 지혜 없는 자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올 때를 놓쳤습니다. 나올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안타까운 이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애같합니다. 그래서 14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때를 놓쳐 죽게 된 이 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때를 놓쳤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14절 말씀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14절을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심판의 문맥이므로 부정적으로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는 말이 긍휼의 때가 지나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을 볼 때는 14절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하죠. 일단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볼 때 하나님은 스올과 사망에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이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형제 중에 결실을 하더라도 심판의 동풍이 와서 이들의 근원을 마리며 샘이 마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약탈당할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철저하게 무너지며 약탈당할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앗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린 백성의 결과는 처참한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는 이렇게 무겁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8절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어이 이루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죄가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패역과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방법과 우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